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Yeon,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저녁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그리고 매일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또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세 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이어의 세계 뉴스입니다. 토마스 후에야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북한의 식량난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위협에 대한 대처 속에 악화됐다면서 국제사회가 대북 제재 완화를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퀸타나 특별보고관은 어제 VOA에 북한이 지난 1월 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기 위해 국경을 봉쇄한 이후 북한 주민들의 식량 부족 상황이 악화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제사회가 북한이 에너지나 유류를 수입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는 것은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개발에 이용될 가능성을 막기 위해서지만 여기에 다른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북한의 농업 상황이 상당히 악화되고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주민들이 식량에 접근할 수 있는 가능성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말했습니다. 퀸타나 특별보고관은 이어 북한 주민들 사이에서 굶주리는 사례가 생기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미국 정부는 제재가 의약품과 의료기기 장비, 농산품과 같은 합법적인 인도주의 지원을 겨냥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브라질이 어제부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피해 현황을 다시 집계하기 시작했습니다. 브라질 대법원은 지난 8일 야당 의원들이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차단을 위해 정확한 데이터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자 보건부에 누적 수치를 공개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앞서 브라질 보건부는 홈페이지에 확진자와 사망자 수 집계를 중단하고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회복된 사람들의 숫자만 공개했습니다. 이에 대해 자유를 보호소나로 브라질 대통령은 주지사들이 더 많은 예산 확보를 위해 숫자를 과장하고 있어 이런 조치를 취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브라질은 코로나 신규 환자가 급증하고 있으며 특히 가난하고 인구 밀도가 높은 지역에서 감염이 두드러졌습니다. 한편 전 세계 코로나 바이러스 누적 확진자와 사망자는 각각 724만여 명과 41만여 명에 달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전 세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의 40%가 무증상 감염자에 의해 전염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WHO의 마이클 라이언 긴급준비대응사무처장과 마리아 판케르크 호보 신종질병팀장은 어제 소셜미디어에서 진행된 질의응답에서 이 같은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판케르크 호보 팀장은 무증상 감염자에 의한 전염 가능성을 인정하면서도 이 부분에 대한 대답을 아직 갖고 있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감염이 확산하고 있는 지역에서 사회적 거리 두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마스크를 착용하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코로나 바이러스는 메르스나 사스와는 달리 입과 가까운 상부 호흡기에 존재한다고 말했습니다. 앤드루 쿠오모 뉴욕 주지사는 최근 주 의회가 채택한 경찰 개혁안에 서명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쿠오모 주지사는 어제 기자들에게 적극적인 조처를 해야 할 때가 왔다면서 이같이 말하고 미국에서 가장 공격적인 경찰 개혁안을 통과시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르면 이번 주에 개혁안이 법안으로 통과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쿠오모 주지사의 이번 발표는 흑인 남성 조지 플로이드가 백인 경찰관의 과잉 진압으로 사망한 이후 전국적인 시위가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나왔습니다. 뉴욕주 경찰개혁안은 경찰의 목누르기 체포를 금지하고 경찰관 징계기록 비밀유지법을 폐지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한편 미국 민주당도 경찰개혁안에 촉구하는 법안을 공개했습니다. 미국 민주당 후보로 확정된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인종차별 철폐와 경찰개혁 추진에 대한 강한 의지를 밝혔습니다. 바이든 전 부통령은 어제 백인 경찰의 과잉 진압으로 숨진 흑인 남성 조지 플로이드의 장례식에서 영상 추도사를 통해 이같이 말했습니다. 바이든 전 부통령은 이 나라에서는 왜 수많은 흑인이 그저 살아가는 과정에서 목숨을 잃을 수 있다고 생각해야 하느냐고 반문하면서 인종차별과 조직적인 학대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은 목누르기 체포금지와 신체 카메라 착용 의무화 등의 내용이 담긴 경찰개혁법안을 공개했습니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인종차별 항의 시위 도중 경찰에 밀쳐 넘어서 다친 70대 노인의 사례가 설정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와 중국이 이란에 대한 제재를 복원할 수 있다는 미국의 주장을 강하게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과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최근 안토니오 구테여스 유엔 사무총장과 유엔 안보리 15개 이사국에 보낸 서한에서 이 같은 입장을 밝혔습니다. 미디어의 세계뉴스 박동정입니다.
비오웨이 뉴스 투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6월 10일 수요일 비오웨이 뉴스 투데이 1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북한의 인권 상황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위협에 대한 대처 속에 악화됐다며 국제사회가 북한에 대한 제재 완화를 고려해야 한다고 유엔 북한 인권 특별 보고관이 밝혔습니다. 유엔 세계 식량 계획 WFP는 북한의 인도적 상황이 암울하다고 밝히고 국제사회가 북한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의 주요 언론들은 북한이 남북 간 모든 통신선을 차단하겠다고 밝힌 소식을 일제히 전하면서 그 배경에 큰 관심을 나타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대체로 맑고 평안북도와 함경북도 북부에는 가끔 구름이 끼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2도에서 21도, 낮 최고는 20도에서 33도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에서 0.5 내지 1m, 서해에서는 0.5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여파로 인한 북한 내 식량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국제사회가 제재 완화를 고려해야 한다고 유엔 북한 인권 특별 보고관이 밝혔습니다. 북한 주민들에게 필요한 식량을 생산하는 데 유류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영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토마스 오웨아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9일 북한의 인권 상황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위협에 대한 대처 속에 악화됐다며 국제사회가 북한에 대한 제재 완화를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퀸타나 특별보고관은 이날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북한이 지난 1월 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기 위해 국경을 봉쇄한 이후 북한 주민들의 식량 부족 상황이 악화됐다고 말했습니다.
Because of the closure of the borders, food is not reaching out these people.
국경 봉쇄로 외부의 식량 지원이 북한 주민들에게 도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퀸타나 특별보고관은 국제사회가 북한이 외부로부터 에너지나 유류를 수입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는 건 북한의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개발에 이용될 가능성을 막기 위해서라며 하지만 여기에 다른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농업 분야에서 농기구나 비료 생산, 종자와 생산물을 운반하는데 유류와 에너지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퀸타나 특별보고관은 북한의 농업 상황이 상당히 악화되고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주민들이 식량에 접근할 수 있는 가능성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제사회가 제재를 다시 검토하고 예를 들어 일시적으로 특정 분야의 제재 해제를 고려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퀸타나 특별보고관은 북한 주민들 사이에서 굶주리는 사례가 생기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주민 전체가 굶주리는 건 아니지만 전반적인 식량 부족 상황에서 일부 사람들이 걱정할 만한 상태를 보이기 시작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 북한의 군인들도 식량 부족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퀸타나 특별보고관은 이날 앞서 북한 인권 상황과 관련해 발표한 성명에서도 안보리 제재에 대한 재고를 촉구했습니다. 퀸타나 특별 보고관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적으로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을 야기하는 상황에서 주민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그 나라 정부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처하는 역량에 지장을 주는 유엔 안보리 제재는 진지하게 재고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북한은 평양에 있는 인도적 활동 관계자에게 제한 없는 접근을 허용하고 북한에 입국해 도움을 주려는 이들에게도 국가 접근을 허용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 3월 안토니오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은 제재가 전염병에 대응하는 국가의 능력을 약화시킨다면서 주요 20개국 정상들에게 제재가 부과된 나라들에 대한 제재 면제를 호소했습니다. 또 미첼 바첼레트 유엔 인권체코 대표도 같은 달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이 전 세계에 미치는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북한과 이란, 쿠바 등에 대해 제재 완화를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미국 정부는 제재가 의약품, 의료기기와 장비, 농산품과 같은 합법적인 인도주의 지원을 겨냥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도 인도적 지원은 제재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김현규입니다.
북한의 인도적 상황이 여전히 암울하다고 UN 세계식량계획 WFP가 밝혔습니다. 국제사회가 도움이 가장 필요한 지금 같은 시기에 북한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세계식량계획의 엘리자베스 바이어스 대변인은 9일 북한의 인도적 지원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전체 주민의 약 40%인 1천만 명 이상이라고 말했습니다.
There are over 10 million people, nearly 40%.
바이어스 대변인은 이날 제네바에서 열린 화상 기자 설명회에서 북한의 인도적 상황이 여전히 암울하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도움을 가장 필요로 하는 이 시기에 국제사회가 북한을 외면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바이어스 대변인은 북한에 영양 부족이 만연하고 폭넓게 퍼져 있어 어린이와 임산부, 수유부의 건강과 발육에 장기적인 피해를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5세 미만 북한 어린이 170만 명이 자연재해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등의 위험에 취약하다고 말했습니다.
Nearly one in ten children under five are underweight.
5살 미만 어린이 10명 중 1명이 저체중이며 5명 중 1명은 발육 부진이란 설명입니다. 바이어스 대변인은 WFP가 올해 120만 명의 북한 주민들에게 식량을 지원하기를 바란다며 이를 위해 5,400만 달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WFP는 지난 4월 북한을 신종 코로나 여파가 상대적으로 더 클 것으로 전망되는 49개 취약국에 포함시켰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주민 1,220만 명이 만성적인 식량 불안정과 영양 부족 상태에 놓여 있다고 밝혔습니다.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가 세계보건기구와 유진벨 재단에 대북제재 면제 요청을 승인했습니다. 두 기관이 약 600개 품목의 북한 반입을 허가받았는데 유진벨 재단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감안해 승인 기간을 6개월 더 연장받았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북제재위원회가 승인한 제재 면제는 세계보건기구 WHO 두 건과 유진벨 재단에 대한 한 건입니다. 위원회는 지난 2일과 6일 WHO에 또 5일엔 유진벨 재단에 서한을 보내 이들 기관들의 대북 제재 면제 요청을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공개된 서한에 따르면 WHO는 지난달 19일 위원회 측에 백신 예방 가능 질환용 실험 장비에 북한 반입을 허가해달라는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러면서 해당 장비가 북한의 진단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환자들을 제때 치료하고 취약계층 내 백신 예방 가능 질환의 확산을 막아 아동 사망률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WHO는 이와는 별도로 같은 날 북한 보건성의 요청에 따라 백신 예방 가능 질환을 위한 실험실 장비와 중환자 치료 장비, 혈액봉투 제조 공장 설치, 다제 내성 결핵을 위한 진단 장비 등을 북한에 반입하려 한다는 내용의 신청서도 제출했습니다. 위원회가 공개한 WHO의 반입 희망 품목은 총 29개로 각 품목에는 적게는 1개, 많게는 800개의 물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원회가 이들 품목을 모두 허가하면서 WHO는 앞으로 6개월 이내 해당 물품들을 북한으로 반입할 수 있게 됐습니다. 유진벨 재단은 지난달 27일 신청서를 제출해 이달 5일 최종 승인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진벨 재단은 앞서 제출한 신청서에서 북한의 다제내성 결핵과 광범위 내성 결핵에 대해 유진벨 재단이 진행 중인 진단과 치료 프로그램의 유지와 확대에 필요한 물자 수송을 허가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번에 허가된 물품은 치료용 품목 245개와 결핵 초기 진단 장비 14개, 상주 직원 품목 102개, 병실 관련 품목 218개 등입니다. 이와는 별도로 유진벨 재단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 운송에 어려움이 있다며 허가 기간 연장을 요청해 승인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유진벨 재단은 앞으로 1년 이내 이번 승인 품목들을 북한으로 반입할 수 있게 됐습니다. 통상 대북제재위원회의 제재 면제는 6개월 단위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대북제재위원회는 WHO와 유진벨 재단에 보낸 서한에서 이번 결정이 안보리 대북결의 2397호에 따라 이뤄졌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대북제재위원회는 안보리 결의를 통해 부과된 대북제재가 북한 주민들에게 부정적 영향을 끼치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점을 거듭 강조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위원회는 대북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는 관련 기관들이 위원회가 승인한 면제 시한을 준수하고 각국의 법과 규정, 금융과 상업 거래에 대한 면허 요건, 그리고 관련 국가의 운송과 세관 절차를 철저히 지킬 것을 요청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최근 위원회는 유엔 아동기금, 유니세프에 미화 441만 달러 상당의 대북 지원 물품에 대한 제재 면제를 승인한 바 있습니다. 유니세프 역시 유진벨 재단과 마찬가지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해 시한을 6개월 더 받았습니다. 앞서 대북제재위원회의 의장국인 독일의 크리스토프 호이스겐 유엔 대사는 지난 2월 다수의 안보리 이사국들이 코로나 사태와 관련한 신속한 대북 지원을 촉구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면서 위원회는 매우 빠른 속도로 움직이며 관련 면제 사례들을 매우 신속하게 처리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As the chair of this of the committee, I could say that right now the committee is
위원회 웹사이트에 따르면 아직 유효 기간이 남아 있는 위원회의 제재 면제 건수는 15개 기관에 부여된 23건입니다. 이 중 7건의 면제가 이달과 다음 달 중 만료를 앞두고 있어 해당 기관들의 추가 면제 신청이 예상됩니다. BOE 뉴스 함자입니다.
북한의 남북 통신선 차단은 한국의 남북 경협 조치를 끌어내 궁극적으로 미한 동맹의 균열을 야기하려는 시도라고 미국의 전직 관료들이 밝혔습니다. 이들은 북한의 대미 전략이 결정될 때까지 남북관계가 암울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김카니 기자가 보도합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국제전략문제연구소 마크 피츠패트릭 연구원은 북한이 남북한 간 모든 통신 채널을 완전 차단한 것은 궁극적으로 미한동맹의 균열을 일으키고 싶어하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국무부 비확산 담당 부차관보를 지낸 피츠패트릭 연구원은 9일 VOA에 북한은 큰 이익을 얻지 않는 한 연락 채널을 복원할 이유가 없을 것이라며 한국이 북한에 큰 이익을 줄 수 있는 위치에 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
I don't know why they would take a step to break communications with South Korea and then restore them unless they get some big benefit.
한국이 김정은 정권의 이익이 되는 남북 경협에 참여한다면 통신 채널을 재개할 것으로 보이며 북한은 큰 양보를 얻기 위해 한국을 협박하는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크리스토퍼 힐 전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는 북한이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 예전의 각본으로 되돌아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힐 전 차관보는 이 각본에서 단 하나의 새로운 요소는 북한이 미한 동맹을 시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It's very clear that North Korea is going back to an old playbook.
과거 미국은 한국과 동맹을 맺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해왔고 증명할 수 있는 사실로 만들었지만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미국이 북한의 조치에 어떤 반응을 보일지 잘 모르겠다는 겁니다. 힐 전 차관보는 트럼프 대통령이 강한 미한 동맹을 확인하지 않으면 북한이 한국에 계속 부당한 요구를 요구하고 한반도의 긴장 상태를 조성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조생윤 전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는 북한이 남북 통신선을 차단한 주된 이유는 미북과 남북 정상회담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원하는 제재 완화와 경제적 이익을 얻지 못해 실망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 합의 결렬 이후 북한은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과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의 유연함을 보이지 않은 데 대해 비난의 목소리를 높여왔다고 지적했습니다.
Especially since the failure of the summit in Hanoi that increasingly North Koreans have
윤 전 대표는 또 이번 조치는 한국에 대한 실망감과도 연관이 있다며 북한은 한국이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사업 재개 등 남북 협력 사업들의 속도를 내지 못한 데 불만을 갖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켄고스 미 해군 분석센터 국장은 북한의 입장에서 미북 대화가 교착돼 있는 상황에서 남북 대화가 이뤄지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번 조치는 충분히 예상됐던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고수 국장은 또 이런 조치는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해 노동당 중앙위 전원회의에서 새로운 길을 공언한 것과 일맥상통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미국과 무엇을 할지 알아내기 전까지 한국과의 통신 채널 단절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They're going to go into a communication blackout until they figure out what they're going to do with the United States. If the United States begins to engage with North Korea.
미국이 북한과 관여를 시작한다면 한국과의 통신 채널을 복원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남북 간 현 상태가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겁니다. 고스 국장은 앞으로 예상할 수 있는 북한의 행보로 무기시험 등 도발을 꼽았습니다. 긴장 상황을 조성해 미국 또는 한국으로부터 어떤 이익을 얻을 수 있는지 판단할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한편 피츠패트릭 연구원은 남북 관계가 앞으로 매우 암울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I'm afraid inter-Korean relations are going to be very bleak for the foreseeable.
북한은 남북 통신선을 차단함으로써 배수의 진을 쳤다는 겁니다. 조셉 윤 전 대표는 북한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반응할 만한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시험이나 핵실험을 하지는 않겠지만 도발을 지속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I would imagine that North Koreans will continue to poke, to provoke, but probably not today.
윤 전 대표는 북한의 도발은 미국과 한국을 갈라놓고 미국과 중국의 틈을 더 벌리려는 시도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칸입니다.
미국의 주요 언론들은 북한이 남북 간 모든 통신선 차단을 하겠다고 밝힌 소식을 일제히 전하면서 그 배경에 지대한 관심을 보였습니다. 한국으로부터 양보를 얻어내려는 강경책일 수 있다고 분석하며 김여정의 역할에도 주목했습니다. 김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 CNN 방송은 9일 북한이 한국과 더 이상 소통하지 않기로 했다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북한이 한국과의 연락 채널을 사실상 전면 차단한 상황을 자세히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군 통신선을 비롯한 남북 간 한 라인은 서로의 행동과 의도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되는 우발적 군사 충돌을 예방하는 매우 중요한 수단이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북한이 이번 통신선 차단 조치와 함께 한국을 적으로 규정한 점을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를 한국과 대립각을 세우려는 신호로 풀이하며 북한이 위기를 조성하려는 시도일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워싱턴포스트 신문은 북한의 통신선 차단 조치가 한국 정부로부터의 일종의 양보를 얻어내기 위한 강경책일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의 역할이 커진 점에 주목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가 북한과 좋은 관계를 바란다는 점을 악용하는 한편 김 부부장의 권위를 내세우려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실제 북한의 이번 조치는 김 부부장이 4일 대북 전단 살포를 비난하며 개성공단과 남북연락사무소 철폐, 남북군사합의 파기를 거론한 지 닷새 만에 나왔습니다. 로이터통신은 통신선 차단은 북한이 써온 매우 진부한 수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남북 간 통신선 차단은 코로나 위기와 대북 제재 등으로 인해 북한 경제난이 가중되고 있음을 암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뉴욕타임스 신문은 북한의 이번 조치를 2년 전 문 대통령이 한국 지도자로는 처음으로 북한의 대규모 군중 앞에서 연설하던 때와 비교하면 급격한 반전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어 북한은 김 위원장이 대미 외교가 성과를 거두지 못하자 한국 정부가 북한의 비핵화 이전에 미국의 압박을 무시하고 북한과 경제적 유대를 강화하기를 바랐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중요한 자금원이었던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재개 등을 원했지만 한국이 북한의 비핵화를 먼저 이룰 것을 요구하자 한국을 대하는 태도가 거칠어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NBC 방송은 북한의 이번 조치는 대북 전단 문제에 대한 항의와 함께 향후 남북 대화에서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의도가 깔렸을 수 있다고 추정했습니다. 이어 북한은 그동안 현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 한국이 보다 더 유화적인 노선을 취하도록 압력을 넣었지만 소용이 없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아울러 이번 결정은 김 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이 관여했기 때문에 중요성을 더한다고 풀이했습니다. VOA 뉴스 김시영입니다.
한국통일부가 한국 내 일부 탈북자 단체들의 대북 전단 살포 활동을 막기 위한 법적 조치에 나섰습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이 대북 전단을 문제 삼아 남북 간 연락 채널을 모두 끊은 데 대해 차분히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는 입장입니다. 서울에서 김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통일부는 10일 대북 전단 살포 활동을 벌여온 탈북민 단체 두 곳을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으로 고발하고 이 단체들에 대한 정부의 법인 설립 허가를 취소하기로 했습니다. 통일부가 고발한 단체는 박상학 대표가 이끄는 자유북한운동연합과 박 대표의 동생인 박정호 대표가 이끄는 큰 셈입니다. 통일부는 이런 조치를 취한 이유에 대해 두 단체가 대북전단과 페트병 살포 활동을 통해 교류협력법의 반출 승인 규정을 위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남북 정상 간 합의를 정면으로 위반함으로써 남북 간 긴장을 조성하고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험을 초래하는 등 공익을 침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한국에서 물품의 대북 반출은 남북 교류협력법 제13조에 따라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자유북한운동연합은 지난달 31일 대북전단과 소책자, 지폐 등을 대형 풍선에 담아 북한으로 보냈고 8일엔 큰샘과 함께 강화군 삼산면의 한 마을에서 쌀을 담은 페트병을 바다에 띄워 북한에 보내려다 주민 반발로 실패했습니다. 자유북한운동연합은 특히 한국전쟁 70주년인 오는 25일에도 대북전단 100만 장을 날려보내겠다고 예고한 바 있습니다. 앞서 김여정 북한노동당 제1부부장은 지난 4일 탈북민 단체들의 대북전단 살포에 반발하며 남북관계 단절을 압박하는 담화를 냈고 북한은 9일 정오부터 남북 정상 간 핫라인을 비롯한 남북 간 모든 통신 연락선을 일방적으로 차단하는 강경 조치를 취했습니다. 통일부는 북한의 조치에 대해 남북 간 합의사항을 준수하겠다는 기본적 입장을 밝히는 선에서 대응을 자제하고 있습니다. 이번 탈북민 단체들에 대한 고발 조치도 남북 정상 간 합의했던 상호 적대행위 금지를 준수하겠다는 차원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한국 정부가 그동안 대북전단 살포를 승인을 받지 않은 물품의 대북 반출이라고 문제 삼지 않았기 때문에 논란이 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통일부는 10일에도 북한의 강경 조치에도 불구하고 문제 해결 차원에서 차분히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정세를 관리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지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여 대변인은 또 대북전단 살포는 남북이 중단하기로 합의한 판문점 선언에 위배되는 행위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말해 대북전단 살포 규제법을 마련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한국 내 민간연구기관인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신범철 외교안보센터장은 북한과의 교류 확대를 추진하는 문재인 정부가 북한의 강경 조치에 일단 대북전단 살포에 대한 법적 규제를 마련함으로써 대화의 길을 다시 터버려 시도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전단 살포를 입법으로서 금지하고 그것을 이행할 때까지 한국 정부의 불만을 표현할 것 같은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그런 걸 보면 1차적으로 문재인 정부는 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법률을 제정하고 그것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북한과 새로운 기회를 모색하겠죠.
하지만 대북전단 살포 규제만으로 북한이 강경 조치를 풀 가능성이 희박하다며 이 같은 접근 방식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박원곤 한동대 교수는 북한이 대북전단 살포를 막는 게 목표라면 통일부가 나서서 규제법을 만들겠다고 한 마당에 기다려보지도 않고 연락 채널을 차단한 것은 납득이 안 된다며 결국 국제사회 대북 제재로 한국 정부가 수용하기 어려운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재개 등의 추가 요구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을 만들어서 그것으로 인해서 북한이 스탑을 해주면 좋은데 안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거든요. 네, 그렇다면 한미 공조를 바탕으로 위기 관리를 해서.
전문가들은 북한의 이번 대남 압박 과정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한 발 물러서 있는 점에 주목하며 한국 정부가 남북 정상 간 소통을 통한 상황 반전을 꾀할 가능성도 점치고 있습니다. 남북 경색 국면이 이어지게 되면 시기의 문제일 뿐 특사 파견을 통한 정상 간 신뢰 회복을 시도해 볼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는 북한이 남북관계와 미북관계에 파국을 원하고 있는 건 아니라며 오는 10월 당창건 75주년 기념일을 앞두고 김 위원장이 심각한 경제난을 겪고 있는 북한 주민들에게 보여줄 성과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특사를 파견해서 일단은 채널을 확보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정상외교를 통해서 신뢰를 회복을 해야 되는 거고 그런데 대규모 식량 지원, 그다음에 대규모 의료 지원, 비료 지원.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성과를 도출했다고 판단할 만한 정도의 규모가 돼야 되거든요.
신범철 센터장도 특사 파견 가능성을 열어두면서 다만 정상 간 소통이니만큼 상황이 무르익어야 한다며 한국 정부가 대북전단 살포 규제법을 만들고 북한이 대규모 인도적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 되면 특사 파견이 성사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북한이 한국 내 탈북민들의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문제 삼아 한국과의 모든 연락 채널을 차단하면서 남북관계가 새로운 위기 국면을 맞았습니다. 세 차례 남북정상회담을 성사시킨 문재인 정부의 지난 3년간 남북관계 변화의 흐름을 서울의 김환용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지난 2017년 5월 취임 직후부터 한반도 평화 구상을 제시하면서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추진해왔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그해 9월 6차 핵실험을 강행하는 등 문 대통령의 의지와는 상반된 행보를 보이면서 남북관계는 개선의 기미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미북 간 긴장은 최고조에 달했고 한반도는 일촉즉발의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그러던 중 2018년 1월 1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신년사에서 한국에서 열리는 평창 동계올림픽에 참가하겠다고 밝히면서 상황은 급변했습니다. 그해 2월 김 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당 중앙위 제1부부장 등 북한 고위급 대표단이 평창 동계올림픽에 참석했고 이렇게 만들어진 한반도 평화 무드는 4월 27일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 간 남북정상회담 성사로 이어졌습니다. 2000년과 2007년에 이어 11년 만에 이루어진 사상 세 번째 남북정상회담이었습니다. 판문점 한국 측 평화의 집에서 열린 이 회담에서 두 정상은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을 공동 발표하고 핵 없는 한반도 실현, 연내 종전선언,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성 설치, 이산가족 상봉 등을 천명했습니다. 그로부터 불과 한 달 뒤인 5월 26일 두 정상은 판문점 북한 측 지역 통일각에서 두 번째 깜짝 회담을 가졌습니다.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 개최 여부를 놓고 미북 갈등이 지속되는 혼돈 전국에서 두 정상은 이 회담을 통해 미북 정상회담의 성공을 위한 긴밀한 협력과 4.27 판문점 선언의 조속한 이행 의지를 거듭 확인했습니다. 이 회담은 특히 청와대 소수 참모들만 아는 상태에서 극비리에 진행됐고 회담 종료 2시간 50분 만에 일반에 공개한 파격적인 방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해 9월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의 세 번째 회담이 평양에서 열렸습니다. 두 정상 간 1차 회담 당시 북한 최고 지도자로는 처음으로 군사 분계선을 넘어 한국 측 지역에 왔던 김 위원장의 한국 방문 답방 차원이라는 형식이었습니다. 평양 남북정상회담은 2박 3일간 진행됐고 두 정상은 회담 둘째 날인 9월 19일 9월 평양 공동선언 합의문에 서명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서명 이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한반도의 전쟁 위험 제거, 비핵화 등 군사적 긴장 완화 조치는 물론 철도, 도로 구축 등 남북 경제 협력과 관련된 내용이 포함된 이 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북녘 동포 여러분, 남녘의 국민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 전쟁 없는 한반도가 시작되었습니다. 남과 북은 오늘 한반도 전 지역에서 전쟁을 일으킬 수 있는 모든 위험을 없애기로 합의했습니다.
이처럼 한반도의 모처럼 무르익은 평화 분위기는 지난해 2월 하노이 2차 미북 정상회담 결렬로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북한의 한국 정부에 대한 불신도 이를 계기로 커져갔습니다. 북한은 회담 결렬 이후 이른바 신형 4종 세트라고 불리는 단거리 미사일 시험 발사 등 무력 시위를 감행, 미북 관계는 물론 남북 관계까지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올 들어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멈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재가동하려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문 대통령은 신년사에서 올해는 6.15 남북공동선언 20주년을 맞는 뜻깊은 해라면서 평화 통일의 의지를 다지는 공동행사를 비롯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답방을 위한 여건이 하루빨리 갖추어질 수 있도록 남과 북이 함께 노력해 나가길 바란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 맞선 정면 돌파전을 선언한 북한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를 계기로 한 공동 방역사업 등 한국 측의 남북협력 제안에 일절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한국 내 탈북민들의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문제 삼아 9일 정오를 기해 한국과의 모든 연락 채널을 일방적으로 차단했습니다. 한국을 다시 적으로 규정한 북한은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한국 정부가 막지 못할 경우 개성공단 시설 철거는 물론 9.19 군사합의 파기 등 단계적 조치를 예고했습니다. 결국 문재인 정부 들어 활발하게 이루어진 미북 간, 남북 간 정상회담으로 한때 고조됐던 한반도 평화 무드는 2년 반 만에 사그라들고 남북관계는 2018년 이전 상황으로 돌아갈 위기에 처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미국과 북한 최고 지도자의 역사적 첫 만남이었던 2018 싱가포르 정상회담이 이번 주로 2주년을 맞았습니다. VOA는 세계의 만남으로 주목받았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싱가포르 정상회담을 되돌아보는 5차례 특집 보도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순서로 트럼프 행정부 대북 협상의 특징인 톱다운 외교의 장점과 한계를 짚어보겠습니다.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처음부터 정상급 외교로 북핵 협상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2018년 6월 싱가포르 1차 정상회담으로 출발해 이듬해 2월 결렬로 끝난 하노이 2차 정상회담, 또다시 전격적으로 이뤄진 6월 판문점 회동까지 70년을 적대관계에 있던 두 나라 최고 지도자가 1년 사이 3차례나 만난 것은 전례 없는 일입니다. 그동안 두 정상이 주고받은 친서도 공개된 것만 최소 10차례가 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기회 있을 때마다 북한과 잘 지내고 있으며 김정은 위원장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하는 이유입니다.
I have a good relationship with Kim Jong-un and I hope he's okay.
국가 정상이 전면에 나서 협상을 주도하고 그 동력을 아래로 내려주는 톱다운 방식은 외교에서 흔치 않습니다. 1994년 제네바 합의와 2000년 미북 공동 코뮤니케, 2005년 9.19 공동성명과 2012년 2.29 합의 등 역대 미북 합의는 모두 실무진의 거듭된 협상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협상의 달인을 자처하며 파격을 좋아하는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문제에서도 과거 정부가 시도하지 않은 다른 방식을 선택한 겁니다. 빌 클린턴 행정부에서 제네바 합의를 이끌었던 로버트 갈루치 전 북핵특사는 5일 VOA에 미북 정상회담 개최는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적 특성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I think he relished the idea that he would break through the logjam.
트럼프 대통령은 오랫동안 지속된 미북 외교의 정체 상태를 자신이 깨뜨릴 수 있고 다른 사람이 못했던 것을 자신은 할 것이라는 생각을 좋아했다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특성과 더불어 모든 결정권이 1인에게 집중된 북한 체제의 특수성 때문에 톱다운 외교가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는 초반의 기대도 있었습니다. 실제로 톱다운 외교의 장점이 일부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무엇보다 신속하고 과감한 의사결정이 가능했습니다. 70년 만에 처음으로 성사된 1차 미북 정상회담은 처음 제안이 나온 뒤 3개월여 남짓 만에 성사됐습니다. 갈루치 전 특사는 실무급에서 해결해야 하는 난관을 넘어설 수 있다는 점을 톱다운 방식의 장점으로 꼽았습니다. 갈루치 전 특사는 또 통상적인 방식이었다면 양측이 본격적으로 대화를 재개하고 정상회담을 논의하기까지 훨씬 많은 외교적 노력과 시간을 투자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톱다운 방식은 극적인 반전을 가져오거나 교착 상황에 모멘텀을 제공하기도 했습니다.
중상거리 전략탄도로켓 화성 12형으로 괌도 주변에 대한 포위 사격을 단행하기 위한 작전 방안을 심중히 검토하고 있다.
2017년 군사적 긴장이 고조됐던 한반도 상황이 2018년 들어 급반전을 이룬 데는 연이어 성사된 남북, 미북 정상회담 등 정상 차원의 외교가 주된 역할을 했습니다. 조셉 윤 전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는 미북 정상외교 추진에 대한 바람과 가능성은 미 행정부 일각에서 항상 존재했지만 미북 간 긴장이 갈수록 고조되면서 그 긴박성이 더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When I was in the government, always a possibility.
윤 전 대표는 트럼프 행정부 내에서는 당시 뭔가 사고가 날 수도 있다는 우려가 팽배했었다며 미북 정상회담 성사로 1차 목표인 긴장 완화를 이뤘다고 평가했습니다. 이후 더딘 진전과 거듭된 교착, 특히 최근 두드러지고 있는 북한의 대미 강경 노선에도 불구하고 협상의 판이 아직 깨지지 않는 것은 톱다운을 통해 형성된 정상 간 관계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조셉 디트라니 전 6자회담 차석 대표는 협상의 장기 교착에도 불구하고 두 지도자의 관계와 신뢰 요소는 그대로 남아있다며 톱다운 외교의 유용성을 강조했습니다. 정상 간 개인적 관계와 신뢰가 상호 불신과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긍정적 요소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그러나 톱다운 외교의 한계 또한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특히 하노이 2차 정상회담이 합의 없이 결렬로 끝나자 톱다운 외교의 리스크가 그대로 노출됐다는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하노이 정상회담도 실무진의 사전 합의가 이루어지기 전에 정상 차원에서 회담 개최를 먼저 결정한 전형적인 톱다운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당시 실무 협의를 이끌었던 비건 김혁철 라인은 회담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본격적인 협상을 진행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차 정상회담에선 북한의 비핵화 조치와 미국의 상응 조치에 관한 구체적 합의가 도출될 것이라는 희망적인 관측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두 정상은 비핵화 조치와 대북제재 해제 등 핵심 쟁점을 놓고 담판에 성공하지 못했고 회담은 중도에서 끝났습니다. 당시 미 외교협회의 리처스 하스 회장은 워싱턴포스트 신문에 협상 결론로 개인적 관계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과도한 의존과 준비 부족이 드러났다고 비판했습니다. 로이터 통신 등은 정상회담이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 변호사인 마이클 코언의 의회 청문회 기간 중 열린 점을 언급하며 트럼프 대통령이 국내 정치적 압박 속에서 회담에 임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갈루치 전 특사는 정상 차원의 협상에는 실무 협상보다 국내적 요소가 더 많이 작용한다고 말했습니다. 정상들은 협상에서 유권자들을 의식하게 되며 이런 요소가 협상에 제약을 주기도 한다는 겁니다. 실제로 김정은 위원장도 야당의 탄핵 추진 등 국내 정치적으로 압박을 받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이 외교 정책의 성공을 원하기 때문에 어떤 합의라도 서명할 것으로 오판했다는 분석이 제기됐습니다. 북핵 6자회담 대표였던 크리스토퍼 힐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는 정상외교는 실패하면 다른 대안이 없는 것이 큰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Once you get no progress, there's nowhere to go because you've already started at the top.
최고위급이 만나서도 아무런 진전을 이루지 못하면 이후 실무급에 새로운 협상을 시작하라고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후속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마땅치 않다는 겁니다. 실제로 미국과 북한은 하노이 정상회담 결렬 이후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4개월 만에 판문점에서 다시 만나면서 협상 동력을 가까스로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거듭된 정상 간 만남에도 불구하고 비핵화와 미북 관계 개선에 대한 실질적인 진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실무진들의 후속 협상이 사실상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현재와 같은 톱다운 외교의 한계를 지속적으로 지적해왔습니다. 미 국익연구소의 해리 카지아니스 국장은 비핵화 등 미북 간 이슈는 매우 세부적이고 복잡 미묘해 전문가들을 통한 기술적 협상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 갈루치 전 특사는 정상들은 세부 사안을 논의하지 않고 큰 그림을 그린다며 하지만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때문에 실무 협상을 통해 세부 내용이 논의돼야 하지만 이 부분에서 전혀 진전이 없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조셉 윤 전 대표는 미국과 북한이 모든 쟁점들을 톱다운 방식으로 협상할 수는 없다며 실무진들의 충분한 논의가 병행돼야만 톱다운 방식이 성공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That you cannot negotiate everything.
윤 전 대표는 또 북한이 미국의 대선 기간에는 진지한 협상이나 외교에 임하려 하지 않을 것이라며 현재 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 2주년을 맞아 VOA가 준비한 기획보도 내일은 장기 교착상태에 빠진 미북 협상의 지난 2년을 짚어보겠습니다. 미국의 핵무기 개발 연구소가 F-15 전투기의 저위력 전술 핵폭탄 투하 성능 시험에 성공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앞으로 F-35 등 차세대 전투기와 전략 폭격기에도 적용될 예정인 가운데 북한 지하 시설도 목표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김동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미 공군의 F-15의 스트라이크 이글 전투기가 비행 도중 선회하더니 아래에서 유선형 물체가 분리됩니다. 자유낙하하는 폭탄은 수초 만에 땅에 내리박힙니다. 미국의 3대 핵무기 개발기관인 샌디아 국립연구소는 8일 F-15E 스트라이크 이글 전투기 B-61-12 핵폭탄 투하 최종 성능 시험을 성공적으로 완료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개량형 저위력 전술 핵폭탄인 B-61-12는 미국이 핵무기 현대화 계획의 핵심 목표 중 하나로 삼고 양산을 추진 중입니다. 이번 실험은 핵탄두를 제거한 모형 B-61-12 중력폭탄을 F-15E 두 대를 동원해 실제 고고도와 저고도에서 각각 투하하는 방식으로 네바다주 토노파 시험장에서 지난 3월 9일부터 4일간 진행됐습니다. 고고도 실험의 경우 해발고도 7.62km 상공에서 모형 B-61-12 중력폭탄을 떨어뜨리는 방식으로 진행했는데 낙하 약 55초 뒤 마른 호수 바닥 위로 꽂혀 12에서 15m 높이에 사막 먼지를 일으켰다고 샌디아 국립연구소는 밝혔습니다. 또 저고도 투하 실험은 F-15E가 해발고도 304m 상공에서 음속에 근접한 속도로 비행하면서 모형 폭탄을 투하했는데 사막 표면에 꽂히기까지 약 35초가 소요됐습니다. 샌디아 국립연구소는 이번 실험이 미 공군 F-15 스트라이크 이글과 B-61-12 간 호환성을 입증하는 마지막 단계로서 완벽한 무기체계 성능을 증명하는 데 성공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스티븐 샘웰즈 샌디아 국립연구소 B-61-12 체계팀장은 프로그램 자체는 2010년에 시작됐지만 전투기 호환성 실험은 2014년부터 진행됐다며 지금까지 지상실험, 가상비행실험, 설계 등 준비태세를 증명하기 위한 작업이 선행됐다고 말했습니다. 샌디아 국립연구소는 이번 실험으로 B-61-12가 F-15E에서 탄도비행 방식이나 유도중력 낙하용으로 모두 수행 가능한 것이 증명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향후 B-2 전략폭격기와 F-16C, F-16D 계열 전투기, 5세대 스텔스 전투기인 F-35와의 호환성 실험도 진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동맹국의 전투기에도 실험을 적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는데 전문가들은 미국과 핵무기 공유협정을 맺고 있는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5개 동맹, 독일, 벨기에, 네덜란드, 이탈리아, 터키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B-61-12는 최대 50킬로톤의 폭발력을 낼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되며 지하 깊은 곳에 목표물을 타격할 수 있게 고안돼 일명 핵 벙커버스터로도 불립니다. 아울러 낙하산 대신 꼬리 날개를 부착해 목표를 향해 정확히 날아갈 수 있도록 했고 기존 핵폭탄에는 없는 GPS 등 내부 유도체계를 장착해 정밀 폭격이 가능하도록 설계했습니다. 특히 이번 실험에서 각각의 고도에 소요되는 시간을 제시한 것은 투하 뒤 전투기가 폭발에 휘말리지 않는 생환 최소 요건을 충족했다는 의미입니다. 브루스 베넬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9일 VOA에 이번 실험은 앞으로 북한의 지하시설을 타격하기 위한 전력 개발도 셈법에 반영됐다고 평가했습니다.
This is probably the preferred weapon that you would use against North Korea's nuclear underground facilities.
메가톤 규모의 전략 핵무기보다 폭발력이 작기 때문에 한국, 일본, 중국 등에 피해를 줄 수 있는 낙진 효과를 최소화하면서 동시에 정확도가 높아 복수의 북한 지하 핵시설을 원점 타격할 수 있도록 고안됐다는 설명입니다.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은 지난해 7월 상원 군사위 인준청문회에서 한반도 위기 시 미군이 북한의 대량살상 무기와 미사일 시설을 재빨리 무력화시킬 수 있는지 묻는 질문에 북한 주민의 인명피해가 없도록 하면서 위협을 제거하기 위해 정부기관들과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베넷 선임연구원은 저위력 핵폭탄의 셈법은 냉전 당시 상호 확증 파괴 개념에 따라 소련이 핵 전면전은 야기하지 않는 선에서 전술 핵무기를 사용할 경우에 대비해 대칭적 보복 조치를 마련하기 위한 국지전 성격으로 고안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러시아, 중국, 북한 등이 모두 핵 역량을 고도화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의 전술 핵은 대부분 폐기되거나 40년 이상 노후화가 진행됐다며 진화하는 위협에 맞서 미국 대통령에게 폭넓은 선택지를 제공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동현입니다.
일본의 아베 신조 총리가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 문제 해결을 위한 과감한 행동을 다짐했습니다. 아베 총리는 납북자 문제에 지대한 관심을 보이고 있지만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일본의 아베 총리가 최근 일본인 납북자 문제 해결에 대한 의지를 다시 한번 밝혔습니다. 요코타 메구미를 비롯해 일본인 납치 피해자들의 귀국을 실현하기 위해 기회를 놓치지 말고 과감히 행동해 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을 다시 했다. 아베 총리는 지난 5일 일본인 납북자의 상징인 메구미의 부친 요코타 시게루 씨의 별세에 애도를 표하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아직까지 메구미를 귀국시키지 못한 것이 총리로서 창자가 끊어지는 듯 슬프다며 사죄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8일 일본 상케이신문과의 인터뷰에서도 김정은 위원장과 직접 만나 일본인 납치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밝혔습니다. 또 같은 날 트럼프 대통령과 전화통화에서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등 현안을 논의하면서 일본인 납치 문제에 대한 협력을 당부했습니다. 현재 일본과 북한 간 납치 문제에 대한 모든 논의가 멈춰있지만 아베 총리는 지속적으로 납치 문제에 대한 관심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북한과의 정상 외교가 활발하게 펼쳐진 2018년 이래 자신도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직접 만나 납북자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강력히 나타내고 있습니다.
最終的にはやはり、私とキム・ジョンウン委員長、日朝の間で解決をしなければならないと。
2년 전 1차 미국 정상회담 직전 워싱턴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만난 아베 총리는 기자회견에서 납치 문제는 최종적으로 자신과 김정은 위원장 사이에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난해 5월부터는 조건 없는 북일 정상회담을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2012년 2차 집권 이후 줄곧 견제한 납치 문제 해결 없이는 북한과 국교 정상화가 없다는 입장에서 크게 바뀐 것입니다. 아베 총리는 납치의 아베라는 별명을 얻을 정도로 그동안 일본인 납북 문제에 지대한 관심을 기울여 왔습니다. 1997년 납치 피해자 가족 모임 발족을 주도했고 2002년에는 김정일 국방위원장과의 정상회담을 위해 평양을 방문한 고이즈미 주니치로 전 총리를 수행했습니다. 당시 관방부 장관으로 정상회담에 참가했던 아베 총리는 김 위원장의 일본인 납치 인정과 사죄를 이끌어내는 데 기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8년째 장기 집권 중인 아베 총리는 2021년 9월 만료되는 임기 때까지 개헌과 경제 회생 등과 함께 일본인 납북 문제 해결을 주요 목표로 꼽고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아베 총리의 정상회담 제안을 전면 거부하고 있습니다. 노동당 외곽기구인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는 지난해 6월 전제조건 없는 순회회담 개최를 운운하는 아베 패당의 낯가죽이 두텁기가 곤발바닥 같다고 비난했습니다. 북한과 일본은 2014년 5월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납치 피해자 문제 전면 재조사에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2016년 북한의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일본이 독자 제재 조치에 들어가자 북한은 납북 피해자를 포함한 북한 내 일본인에 대한 포괄적인 조사를 전면 중단하겠다고 일방적으로 선언했습니다. 조선중앙방송의 보도입니다.
모든 일본인에 관한 포괄적 조사를 전면 중지하고 특별조사위원회를 해체한다.
이후 2018년 7월 기타무라 시게루 내각 정보관이 베트남에서 김성해 북한 통전부 실장과 비밀회담을 갖고 북일 정상회담을 추진하기도 했지만 합의에 실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 정부가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일본인 납북자는 2002년 고이즈미 총리의 방북을 계기로 송환된 5명을 포함해 모두 17명입니다. 하지만 북한은 남은 12명 중 8명은 숨졌고 다른 4명은 아예 북한에 들어온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미국 하와이주가 한국전쟁 70주년을 맞아 6월 25일을 한국전쟁 추모의 날로 선포했습니다. 하지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여파로 워싱턴 등 미 각지에서 열릴 예정이던 한국전쟁 70주년 기념식은 취소되거나 대폭 축소됐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데이비드 이게 하와이 주지사가 8일 한국전쟁 발발 70주년을 맞아 25일을 한국전쟁 추모의 날로 선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게 주지사는 이날 서명한 보고문에서 전쟁 발발 70주년을 기념하고 한국전쟁 참전용사들과 가족의 용감하고 사심 없는 희생을 기리기 위해 이날을 한국전쟁 추모의 날로 선포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한국전쟁으로 미국과 한국은 강력한 동맹이 됐고 두 나라는 한반도와 그 너머의 평화, 안보, 번영의 강력한 동맹이자 경제 동반자로 함께 서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한국전쟁에 참전한 미국인이 거의 600만 명, 이 가운데 하와이 출신은 약 2만 5천 명이며 이 중 400명이 전사하고 900명이 부상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호놀룰루의 태평양 국립묘지엔 한국전쟁 중 실종된 8천 명 이상의 미군 이름이 기념비에 새겨져 있고 하와이주 의사당 뜰에 있는 한국전쟁 기념비엔 전쟁에서 숨진 456명의 하와이인 이름이 새겨져 있다고 말했습니다. 올해 한국전쟁 70주년을 맞아 25일을 추모의 날로 선포한 곳은 미 50개 주 가운데 하와이주가 처음입니다. 앞서 미 서부 워싱턴주가 지난 2010년 한국전쟁 60주년을 맞아 25일을 추모의 날로 선포했고 남부 플로리다주와 알칸사주 등 일부 주도 이를 선포하고 기념해 왔습니다. 미국에서는 한국전쟁이 발발한 6월 25일보다 정전협정 체결일인 7월 27일을 한국전쟁 참전용사의 날로 기념해 주마다 크게 행사를 열어왔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여파로 대부분의 기념식이 취소됐거나 축소돼 열릴 예정입니다. 한국전쟁 참전용사협회 폴 커닝햄 회장은 VOA에 모든 행사가 보류된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Well, everything is on hold right now, and we're working.
커닝햄 회장은 1년 전부터 연례 회의를 6월 25일에 맞춰 준비해 왔는데 계획이 모두 취소돼 안타깝다며 일정을 다시 조율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으로부터 초청을 받아 서울을 방문하려던 일부 참전용사들의 기대가 컸었는데 전염병으로 길이 모두 막혔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워싱턴의 한국대사관 관계자는 9일 VOA에 올해 70주년 기념식은 25일 워싱턴의 한국전쟁 추모공원 앞에서 소수의 초청 인사만 참석한 가운데 헌화 위주로 간단히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당초 70주년 행사를 대규모로 열 계획이었지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여파 때문에 대폭 축소됐다며 미국 측에서는 커닝햄 회장과 로버트 밀키 보훈부 장관, 켈리 맥히그 국방부 전쟁 프로 실종자 확인 국장이 참석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행사엔 또 한국전쟁 전사자 추모의 벽을 추진 중인 한국전쟁 참전추모재단의 이사장 존 틸러리 전 주한미군 사령관과 주한미군 전우회 회장인 월트 샤프 전 주한미군 사령관이 대표로 참석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미군 참전용사들의 연세가 90살 전후로 10년 주기로 본다면 이번이 마지막 기회일 수 있기 때문에 많이 안타깝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
지금까지 VOA 뉴스 투데이 일부를 보내드렸습니다. 잠시 후에는 역사 속 오늘 VOA 세계 뉴스 뉴스 투데이 2부가 방송됩니다.
역사 속 오늘 1963년 6월 10일 미국의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아메리칸 대학교 졸업식에서 연설을 합니다. 이른바 평화 연설로 불리는 바로 그 연설입니다. 케네디 대통령은 우리는 우리의 중요한 이익을 지키고 핵 강대국들은 상대방을 굴욕적인 후퇴 아니면 핵전쟁을 택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대결을 피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핵시대에 그런 노선을 택한다는 것은 우리의 정책의 실패 아니면 전 세계가 모두 죽길 바라고 있다는 증거밖에 되지 않는다고 역설했습니다. 당시 세계는 미국과 소련이라는 초강대국 간의 핵무장 경쟁이 최고조에 달하면서 핵전쟁 공포도 덩달아 커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케네디 대통령은 방어를 위한 무기 경쟁이라도 결국은 더 큰 위기를 불러오기 때문에 미국과 소련 양국 간의 적개심을 해소하고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며 서로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합니다. 미국 수도 워싱턴 DC에 있는 아메리칸 대학 졸업식 행사에 참석한 케네디 대통령이 이날 졸업식 연설을 통해 이른바 평화 전략을 공개한 것입니다. 케네디 대통령은 또한 다른 나라가 핵실험을 하지 않는 한 미국 또한 핵실험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케네디 대통령은 이어 이 평화 전략이 모든 핵무기의 감축으로 이어지길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케네디 대통령의 이날 연설은 냉전시대 해빙을 위한 기념비적인 연설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1926년 6월 10일 20세기 최고의 건축가로 불리는 스페인의 건축가 안토니오 가우디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의 나이 향년 74살이었습니다. 가우디의 건축물에는 구엘공원, 카사바트로 등 빼어난 작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작품은 바르셀로나의 사그라다 파밀리아, 즉 성가족 대성당입니다. 마치 옥수수를 연상시키는 독특한 형태의 첨탑과 내부 장식, 그리고 곡선만을 사용한 독특한 조형미를 지닌 성가족 대성당. 성가족 대성당은 1883년에 착공돼 아직까지 미완성 상태로 남아있습니다. 가우디는 말년에 거의 성당에 살다시피 하면서 성당 건축에 온 힘을 기울였지만 1926년 6월 10일 성당이 완성되는 것을 보지 못하고 그만 차에 치여 목숨을 잃게 됩니다. 안토니오 가우디는 오늘날까지 20세기의 레오나르도 다빈치로 불리며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있습니다.